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시즌이 되어서 원래는 영화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감동스럽고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한번 봐서는 이 영화의 그 의미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를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서울 공연 또 아람누리 공연 또 어제 인천 공연 볼 때마다 이 영화 속에 빠져들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공연 또 저녁 공연 저희 인천에서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에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가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뭐 하는 회사냐 하니까 글로벌 컨설팅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면 뭐 부동산 컨설팅 이런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회사 컨설팅을 해주냐 하니까 삼성전자를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도 높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컨설팅할 일이 뭐 있냐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 이야기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현재로는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이 기술 격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다 따라잡히게 되면은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컨설팅한 리포트를 뭐 A4 용지 뭐 한 7, 80장 되게끔 리포트를 하는데 그게 몇십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사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에 최고인데 뭐 어느 회사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회사에는 자기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을 컨설팅을 해왔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사들이 흥하고 망하고에 대한 그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접목해보면 케이스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형제가 팀장이었는데 자기만 이 회사 삼성전자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팀이 이 삼성전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임직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들이 들어보고 아, 저 팀의 그 컨설팅이 제일 우리한테 적합한 것 같아 하고 하면은 이제 그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팀에서 삼성전자를 컨설팅해 준 게 선택이 되어서 이 형제가 승진도 하고 아주 인정도 받고 했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30년 뒤에도 살아남는 기업, 그 다음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삼성과 소니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전자제품이라고 하면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만 돼 있으면은 진짜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아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고 일제구나 하면 전자제품을 잘 만든다고 선호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삼성이 소니를 앞질렀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 어떻게 소니라는 그런 회사를 삼성이 앞지를 수 있지. 근데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이제 앞으로 소니가 영영 삼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삼성이 장사를 잘해서 어느 한 순간 소니를 앞질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영 소니가 따라올 수 없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소니라는 회사가 삼성을 따라잡기라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 그때 그 뉴스가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때 성공한 회사들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있지만은 그 회사가 10년 뒤에 그 다음 뭐 30년 뒤에 100년 뒤에도 그 회사가 살아남고 잘 할 수 있는 잘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잘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냥 자기 회사 성공했다고 CEO가 사장이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면은 결국 가면은 세월이 지나 보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떻게 컨설팅을 받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은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는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휴양림을 찾고 그 휴양림의 산책 코스를 걷는 건강이 굉장히 좋다. 또 소나무 숲을 걷는 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동물은 환경이 안 좋으면은 옮겨가고 도망을 가요. 자기 편한 곳으로 가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 가고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지만은 식물은 갈 수가 없잖아요.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물을 해롭게 하는 이런 병균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 피톤치드를 내뿜는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뭐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환경에 각각 달라지는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영적인 어떤 이 신앙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들은 죽은 신앙이고 율법의 메인 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규정대로 법대로 잘 지키고 열심히 법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하면 되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순간순간 그 영의 세계에 변화하고 움직이고 마음을 바꾸고 또 배우고 마음을 꺾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식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은 금방 도태되고 금방 망하고 금방 타락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특히나 내가 좀 잘하고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 영적 세계는 새로운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마음을 바꾸고 이거 신앙을 배울 때마다 너무 재미가 있는 게 여러분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상을 해놓은 거예요. 영적인 많은 보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보면 발을 내딛고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은 그 묘미가 있고 맛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란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 참 무서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삶의 습관,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다 그것도 자기 팔자 소관이다 하고는 지 팔자지 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뭐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지 팔자 소관이라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다 자기 팔자다. 자, 팔자 소관이지 하고 이게 그냥 여기 있는 노인분들은 뭐 우리나라 조상 때부터 팔자라고 하고 내려온 건 줄 알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른 데서 들어온 그런 삶의 습관이에요. 이게 어디,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안에 보면은 이 밑에 천민들이나 또 그 밑에 불가촉 천민들이나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밑에서 평생을 종살이를 하면서 반항하지 않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상인 거예요. 그걸 인도에서 카르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밑에 하급 계급에 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불가촉 천민으로 살면서 이건 너의 카르마다. 너의 운명이다, 너의 팔자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의 대다수의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벗어나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촉 천민으로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유명한 경제학자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뿐만 아니라 그 불가촉 천민으로 있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이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네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불가촉 천민들을 위하여서 어떤 제도를, 돈이 없어도 좋은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취업이 안 되면, 아니 취업도 이 불가촉 천민들을 몇 퍼센트 정도 취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고용을 해야 된다는 법도 만들어 놓고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거 뭐냐, 제가 뿌네 대학에 가서 교육자 포럼을 할 때 여러 총장님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뿌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굉장히 뜻깊었던 것이, 그 뿌네 대학이 이 나렌드라 자다부라는 분이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인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뜻깊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그분이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천민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카르마다 하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렌드라 자다부의 그 성공 일화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는 카르마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인도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었는데, 이 카르마에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주 간단한데 너무 쉬운데도 사람들이 벗어나질 않아요. 인도의 힌두교 안에 카스터 제도가 있는데 개종을 해버리면은 그 제도에서 벗어납니다.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개종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강성 힌두교들은 개종 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힌두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노예 제도죠. 그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강성 힌두들의 목적은 이제 그건데, 힌두교라는 그 종교 아래 사람들을 묶어두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했던 겁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운명, 아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나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매일 나는 이 정도 신앙하는 게 이게 내 그릇이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러고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박 목사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잘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자주 목사님은 우리는 작은 예수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전도자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고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바꾼 대표적인 예가 그라샤스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라샤스 합창단에게 그냥 교회 자그마한 합창단이었는데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예수님의 탄생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방송국에 PD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 영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거 한국 방송사에 사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영화 보여주고 이 영화 방영할 건지 안 할 건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화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화를 못 만들어낸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 재탕할 거다. 옛날 영화를 틀어줄 거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이 영화 방송사에 방영하는 부분에 협상을 하면은 좋겠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면서. 그래서 이분이 보시고 야 이거 뮤지컬 형식의 영화라서 너무 좋고 또 외국에서 만든 영어로 돼서 또 너무 좋고 지금 전 세계 방송사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영화 필름을 확보하려고 영화 파일을 확보하려고 많은 방송사에서 앞을 다퉈서 이 방송 방영하는 걸 확보하려고 여러분 박국수 목사님 설교 방송이 나간 게 655개 방송사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 방송국들은 기본으로 내보내주겠죠 보면은 전 세계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건 오래전에 합창단이 전 세계 칸타타를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영상으로 찍어서 못 가는 나라에는 영상으로 대처하면 안 될까 해서 안산에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대관을 해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 같은 공연을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잖아요. 그럼 이 영화를 찍으려면은 그 같은 공연의 장면을 수없이 많은 그런 앵글에서 찍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 찍고 멀리서 찍고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다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 리허설을 할 때 그걸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찍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칸타타는 공연 그대로를 근데 이걸 영화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 이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칸타타를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우리는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과 그냥 멀찍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가까이 가서 일을 해보면 우리가 참 악하고 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자라는 걸 자주 느끼는 거예요. 그 이걸 영화로 찍어서 칸타타를 하면 안 되겠냐 했을 때 아, 예, 목사님 그거 좋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화로 찍어서 하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안산에서 칸타타 할 때 그걸 영상으로 그대로 찍으려고 해도 그때 방송 장비 또 전문가들 불러서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쉽지 않은데요 말은 안 하죠 그런 표현을 안 해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게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님이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원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영화를 만들어내고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특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공연도 할 수 없는데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모아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인데 전국에 순회하면서 칸타타 공연을 통해서 영화 상영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선뜻 예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어려운데요 쉽지 않은데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이제 일을 해보면 참 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때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목사님 가까이 가서 목사님 뜻을 받고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은 정작 일을 해보면 우리 늘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대적자의 위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목사님 마음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 잘못되면 복음과 너무 멀리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복음의 대적자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 CLF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전 세계 기독교를 하나로 모으고 있고 이제 전 세계 CLF를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는데 처음 2017년 CLF를 하자고 했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월드캠프 중에 CLF를 하면 목회자 오지만 미국에서 비자 받기 어려울 건데요. 말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지만은 마음에서 늘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일을 해보면은 뭘 발견하죠?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의 대적자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 보여지는 세계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그냥 가서 모임 가지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보니까 야,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보면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데 삶의 방식을 안 바꾸고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단위를 측정하는 부분에 메타 단위를 쓰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아직도 메타를 쓰지 않는 뭐 1피터, 2피터, 1야드, 2야드 다른 단위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나라에서는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 단위를 쓰니까 괜찮지만은 이런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나사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나사에서도 우주 관련 이런 부분들은 미국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여러 나라의 기술진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서로 단위가 틀린 거예요. 메타 단위하고 피터 단위하고 단위가 다른데 그 단위를 잘못 계산해서 수백억 수천원을 들여서 했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걸 이러지 말고 나사에서는 이제 단위를 통일시키자. 우리가 무조건 한 단위를 통일시켜서 일을 하자. 삶의 방식이 같아지지 않으면은 잘못되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간단한 예지만은 음식이 맛있어서 뭐 쩝쩝 딸그락 딸그락 쩝쩝 하고 뭐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막 그 접시 싹 비우면 맛있게 잘 먹고 아이고 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다 비우고 잘 식사하시고 좋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음식 그 식당에서는 아주 버릇없이 먹는 게 돼요. 특히나 국물을 먹을 때 후루룩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는 차를 마실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예 예의 어긋나는 거예요. 반면에 식탁에서 서양 사람은 코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코 푸는 게 더 더럽지. 그런데 생활 습관인 거죠. 생활 방식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예지만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삶의 방식이 다르면은 함께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못하는 거면 결국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과 롯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고 근본은 롯의 삶의 방식과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왜? 롯이 삶의 방식을 바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건에서 뭘 좀 잘못했고 아이고 왜 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삼촌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롯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 헤어지자. 떠나라. 여러분 이건 롯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과 롯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건 흔히 이야기하기를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역경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염려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고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걸 염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이사를 가든지 간에 뭐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야, 그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나 죽이고 내 아내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걸 걱정했다는 건 그 당시 삶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삶이에요. 부담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 친척이고 가족들이 몰려 사니까 거기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했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몰라요. 명확하게 어디를 가라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삶을 바꾼다는 것,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삶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안전하게 사는
그 삶의 방식에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위험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위험이 있지만은 거기에 발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롯의 삶의 방식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그럼 롯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는데 자 그렇게 떠나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롯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웃으면 흔히들 뭐 엔돌핀이 생겨서 면역이 강화되고 건강해진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즐겁고 좋아가지고 웃는 것하고 그냥 억지로 웃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억지로 웃어도 그 웃음 효과에 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 웃어도 웃는 거니까 효과가 있겠죠,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은 삶의 방식을 바꾼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니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그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데 자 그게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롯도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진짜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러냐? 아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이 있는데 뭘 그렇게 그 땅에서 동거할 수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떠났겠어. 나중에 열두 지파도 얼마든지 사는데요. 여러분 훨씬 더 그 가나안 땅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번성해서 열두 지파도 다 살아갔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는데 뭐가 문제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옛날 3대가 모여 사는 집안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손자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침에 새로 들어온 아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족을 다 불러서 우리 분가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는데 다툼 없이 잘 왜 갑자기 분가를 하자고 합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툼이 잘 살았는데 앞으로 다툼이 일어날 거다. 뭘 보고? 새로 들어온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 어디 갔노 하고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다툼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구나.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 분가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보면서 이 조카 롯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롯이 가는 길을 보면은 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는 했지만은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가는가 보면 알죠. 13장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의 수로 떠난지라. 11절이 바로 롯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했다는데 왜 어떠함으로요? 어떠함으로 그 땅을 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러함으로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 땅이 10절 말씀에서 바라본 10절 말씀처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살기 좋고 편하고 부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을 택하는 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요단들이 아니라 산지든 골짜기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가 어디라도 내가 가겠다는 마음인데, 롯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든지 간에 내가 편하고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이 길을 택하는, 이게 롯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제가 서두에 기업이 왜 지금 잘하고 있고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또 컨설팅을 받느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사실은 간섭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롯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발을 내지도 보고 하나님 역사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발전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음식을 먹는데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음식의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맛이 들면은 나도 그것을 즐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맛을 보고 뭐 먹을만하네라고 하는 것하고 그걸 즐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홍어를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푹 삭혀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막 코를 코끝을 쏠 정도로 그래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홍어를 먹어본 게 서울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홍어회라면서, 국산 귀한 홍어회라면서 양이 많지도 않았어요. 조금 이제 갖다 주셨는데 제 아내가 여보 누가 회를 가져와서 하고 주는데 보니까 상했는 거예요. 저 홍어회를 처음, 이걸 귀한 걸 누가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하고 놔뒀다가 이거 신선할 때 가져오지 않고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이게 상한 걸 모르고 가져왔구나 해가지고 조용히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홍어회라고 갖다 줬는데, 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원래 이게 홍어가 좀 냄새가 나는 회라길 하는데 말로만 듣던 홍어회였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홍어회를, 이 홍어회는 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는 바닷가에서 늘 신선한 회를 먹고 살다가, 아, 이 홍어회는 처음 접했을 때는, 야, 이게 상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홍어를 먹을 줄 아는 것하고 이제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내가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것하고 즐기는 것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누가 박방원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월드 캠프를 할 때 회를 이렇게 이제 먹는데, 아, 외국 사람들은 회를 잘 안 먹잖아요. 안 먹어봤잖아요. 아, 괜찮다고 자기 회 먹을 줄 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제 회집에 가서 이제 회를 이제 먹으러 갔는데, 회를 먹을 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돈 있으면 회 돈 주고 사먹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를 돈 주고 사먹을 정도가 아니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음식을 뭐 먹을까 할 때, 돈 주고 회를 사 먹진 않는 거예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먹을 줄 아는지는 몰라도, 롯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같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지만은 자기 스스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어려움과 부담을 넘고 고난을 넘고 이 길을 택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 없고 편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성혁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조기천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 계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필리핀 병원에 가니까 암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또 암이 없어졌대요, 보면은. 그래서 어제 다시 이제 필리핀에 귀국을 다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인사하러 왔길래 필리핀 사람 문제가 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필리핀 날씨 더우니까 사람들이 운동 안 하지요. 그다음 음식이 굉장히 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필리핀 사람들의 식습관을 따라가면 선교사님들도 다 건강이 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뭐 그들의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건 좋을지 몰라도 식습관은, 필리핀의 어떤 식습관은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인 거예요. 그 다음 멕시코에 가보니까, 멕시코에 가니까 그 멕시코 그 음식 이름이 타코였는가 뭔 음식이 있는데, 뭐 고기를 이렇게 청청히 막 싸는 거 삐져가지고 이렇게 그 주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 음식을 파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집회 끝나고 밤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오밤중에 그럼 그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먹냐고. 일찍 뭐 저녁밥 대신에 일찍 먹을 수 없냐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팔지를 않는데요. 그걸 밤중에, 오밤중에 그걸 판대요, 그걸. 그리고 밤새도록 그걸 파는데, 이따만한 고기를 이만큼 이렇게 쌓아놓고 삐져주면 그걸 하루 저녁에 다 파니까.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 체형 보셨습니까? 예? 말 안 해도 멕시코 사람 하면은 체형이 어떤지 알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오밤중에 그렇게 매일 고기를 그래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는 걸 좋아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뀐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식이 다른데. 이 롯은 편한 것 좋아하고 머물러 있는 것 좋아하고 요단들같이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어려우고 부담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브라함은 또 그걸 따라가고, 물론 처음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못 따라가서 넘어지기도 해요.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배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배워나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롯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눌러 앉아서 이렇게 살지 뭘 또 새로운 걸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간다고. 롯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롯이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롯이 그 길로 갔을 때 이 롯은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롯처럼 이런 불행한 길을 갔겠나? 누가 롯처럼 저렇게 가정이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복음의 대적이 되고 저런 비참한 삶을 살겠나 싶을 정도로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삶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란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상 받으려고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부담을 넘어야 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될, 여러분 인생에 정해져 있는 필수적인 코스라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길이고 배워야만 되는 삶의 방식이고 바꿔야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거예요. 이 삶을 배우면 복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롯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연륜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자신 하나 신앙 안 되고 뭐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롯과 같이 롯 자신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복음에 대적이 되고 다 불행해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갈 거냐, 적당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경험도 하고 은혜도 있고 역사도 있었고 소유도 얻었고 그러고 머물러 살 거냐, 아니면 거기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갈 거냐. 여러분, 박 목사님의 삶의 방식을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칸타타 공연을 못한다. 야, 그래도 영상으로 하고 몇 명 와서 노래하면 안 돼? 예, 공연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는데 마스크 써야 되고 간격을 뭐 2m 띄워야 되고 합창 공연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화로 하면 되지.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아이고 목사님, 영화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안산에서 시도를 했는데 안 돼. 영화가 아니라 그냥 그 칸타타 영상을 담으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 소리는 차마 못했죠, 목사님 앞에서는. 근데 그 삶의 방식, 안 된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넘는 그 방식이, 그 삶의 방식, 이번 칸타타 공연은 영화는 그 열매인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목사님이 그렇게 살고 합창단이 그렇게 살고 그게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는 그게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롯과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한두 번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 사람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롯이 떠났다는 것은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왜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삶의 방식이 달라서 떠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 하나를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마가 요한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오면 옳지 않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좀 대접받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 삶이 싫은 거예요. 또 부담을 넘고 또 새로운 발을 내딛고 나가는 삶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용납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복음 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용납하니까 사도 바울과 헤어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 편한 곳으로, 뭐 핍박을 덜 받고 어려움 좀 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대번에. 그러고 나서 이 바나바의 삶의 행적을 보면 특별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가 요한을 용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적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박 목사님이 걸어온 길은 이 마가 요한을 용납지 않는 길입니다. 아, 우리가 어려움 넘었으니까, 역사도 일어났으니까 그냥 여기 좀 머물러 있자. 누가 뭐라고도 안 하지만은 그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나 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전도지로 새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가고, 마가 요한은 그게 싫어서 떠난 거예요. 이런 마음, 아주 적은 차이지만은 이 마음을 용납했을 때에 바나바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 영화 상영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람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나훈아 씨 돈 떨어졌냐? 근데 나훈아 씨가 왜 공연을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는 평생 뭐 부족을 살 수 있는데 후배 가수들, 그 다음에 그 방송 관련, 공연 관련, 콘서트 관련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놀고 손 놓고 어려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방역수칙을 지켜서 공연을 하면은 다른 후배 가수들도 활동을 하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 방송, 음향 모든 관계자들이 그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살 길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섰는데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못할 비난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영화 상영이니까. 무대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영화로 상영하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오늘 이 시대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이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속 종이 새로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는데, 마가 요한을 딱 용납하면, 여러분 마음에 롯을 마음에 두면은 결국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간 사역자들 마음에서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 박 목사님하고 떠나간 사역자들이 이게 다른 점이구나.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냐? 마가 요한이 왜 사도 바울을 떠났냐? 우리 선교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더니 왜 떠났느냐?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할지 모르지. 아니요,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그냥 핑계거리고 이유인 적선.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삶의 방식,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 달라서 떠났고 이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아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지 않으면 그게 재미가 없는데,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함께 하겠냐, 부담스러운데. 아니 그걸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즐겨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데,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새로운 일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칸타타 오늘 오후 3시 공연 또 저녁 공연 마치면 이제 이제 칸타타 끝났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뭐 지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종수 집사에게 우리가 실제 칸타타를 할 때 그 관련 업체 사람들 직원들 모아서 창립 기념 및 후원의 밤 해가지고 예술회관 앞에서 홀 빌려가지고 행사하고 식사하고 건너와서 예술회관에 와서 수십 명이 와서 단체로 와서 공연 관람했는데, 원래는 안 하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는 사람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래서 예술회관 옆에 그 CGV 하나 빌려가지고 그분들만 위해서 후원의 밤, 창립기념 후원의 밤 행사하면서 이 영화 보여주고 선물 하나씩 주고 행사하라고. 아, 알겠다고. 피엘 장로님, 박경희 장로님이, 장로님 회사 종무식 안 합니까? 회사에서 교회로 오라크면 별로 안 오지만 그 CGV 하나 빌려가지고 종무식을 거기서 한다 하고 장로님 가서 한마디 하시고 영화 보여주고 행사하시라고. 할 일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막 소망이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공모사업들을 해왔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또 또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 일이 막 있고 새로운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우리 서북아시아로 해서 중국, 인도, 뭐 몽골, 대만 뭐 이쪽 그 선교사님들 같이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씩 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동안 머물러 앉아있던 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을 내딛고 복음의 일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안 된다 하면 돌아섰는데 오늘 제가 몽골에 이용림 선교사가 메일을 카톡을 보냈는데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일한 그 간증을 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또 마음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서 그 간증, 아, 그 간증을 딱 보면은 그냥 뭐 일 하나 해가지고 일이 잘 됐다는 그 역사인지 이분의 삶의 방식을 바꿨는지 이게 보여지는데, 아, 이분이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발을 옮겼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고 나가보니까 잘 안 돼서 머물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고 또 실제 안 된다고 하고 벽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시도하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머물러 버렸느냐, 아니면은 그걸 넘고 나가서 열매를 경험했느냐, 그게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본인은 롯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간증도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삶의 방식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에게 이걸 보고 계셨는데 태도 안 한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신앙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면 그게 재밌어집니다. 그게 좋아집니다. 그걸 즐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불가능을 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에도 분명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또 발을 내딛고 또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몇 번을 거절당했는데 발을 내딛고 나가서 하나님 일하신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마음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 모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동안 모임 잘 없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매일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세 번 모이는 거 거의 매일 뭐 이틀에 한 번씩 모이는 거죠. 선교사님들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전에 저 사역자 문제인데 저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고 그러다가 망하는데 타락하는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뭐 나름 복음 일하고 말씀 전하고 뭐 복음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꾼 그 맛을 보면은 그걸 즐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칸다타가 끝났으니까 좀 쉬자가 아니라 새로운 또 많은 할 일들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일하신 일들,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방향 잡아주면 자매들만 소망 가운데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복음에 많은 진보가 올 거고 소망스러운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삶을 주고 싶어. 이걸 즐기면서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안 되고 불가능한 걸 넘어서 그 너머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걸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서 끊임없이 발을 내딛고 나가는 이 삶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역자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냥 롯처럼 마가 요한처럼 그냥 한번 역사를 경험하고 되면 그냥 좀 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여유 있게 그냥 좀 살려고 하고 저래 살면 망하는데 더 늙기 전에 이 삶을 맛보고 이 삶을 본인들이 즐기고 사는 삶을 깨우쳐주고 싶은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거기서 벗어나보면 너무 복된 세계가 있고 이걸 또 여러분들이 맛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조장들이 있어서 교회와 같이 마음을 받아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내년에 또 막 기대되는 게 새로운 또 이제 복음의 전략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일할 것에 대한 막 소망이 생기면서 원래 우리가 해왔던 일의 장단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또 일들을 하면 복음의 진복을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맛본 그 삶의 방식을 바꿔서 오는 축복,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의 축복, 이 맛을 마가 요한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 안타깝죠. 롯,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은 그 맛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박 목사님의 그 삶의 방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요. 결국 성교회를 떠나서 떠나면 막 대적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거리 삶을 딱 보면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역자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고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새로운 일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갔나. 아 목사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아브라함과 롯이구나.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떠난 사이죠. 공통적인 롯의 길을 간 거예요. 한때 역사도 있고 소유도 풍부해진 것처럼 간정도 있고 하나님 역사도 있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삶의 방식을 즐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아브라함이 간 그 길, 사도 바울이 간 길 그 길을 박 목사님 가고 그 길을 즐기고 있는데 나도 그 맛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롯과 같이 망하겠구나. 그걸 분명히 안다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고 그 삶의 맛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롯과 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여러분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삶의 방식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롯처럼 불행해지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아브라함과 가는 그 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박옥수 목사님이 가는 그 길을 여러분도 배워서 그 삶의 방식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방식이 잘못되면은 평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가며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가며 종이 가는 그 길을 배워서 우리도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살 뿐만 아니라 그걸 즐기며 살며 성령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한계를 넘어서 정말 영화를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전 세계 방송사에 내보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큰 진보가 오고 있고 이 한국 땅에 지금 영화가 아니면 이미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상영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종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합창단이 있어서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걸 보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도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그 일 앞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